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준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말씀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받아 하십시다. 엘리메이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에게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언약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에 만점짜리 인생도 조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흉년도 피할 겸 70인 가솔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바로가 영접하고 아들 요셉이 요셉 총리 대신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들에게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을 그들에게 할애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합니다. 가뭄 없고 비옥하고 물 좋은 땅에서 목축하고 농사짓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바로도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바로를 대신해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새 왕은 전에 요셉을 등용했던 바로 왕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 막 그런 얘기가 있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하고 번성하니까 이 새 왕 바로는 걱정이 생깁니다. 만일에 저렇게 저들이 번성하면 만일에 우리가 적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들과 내통해서 우리를 등진다고 하면 우리는 저들을 통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몇 가지 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힘든 일을 계속 시키게 하는 겁니다. 운하를 파고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백도를 굽고 중노동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라암셋과 비돔이라고 하는 두 성이 나오는데 이 두 성은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 쌓은 성입니다. 그들은 힘겨운 일에 집에 돌아가면 골아 떨어져서 아내 곁에도 못 가게 되면 자연히 출산율이 저하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생각은 영 벗어났습니다. 영 틀렸습니다. 그럴수록 창성하고 번성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조산할 때 특별히 남자아이가 낳거든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애가 낳으면서 죽어나왔다고 얘기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를 이제 멸종시키려고 했지만은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은 낳게 되는 거예요. 고생고생하면 부인 곁에 안 갈 줄 알았더니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가까이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불어나고 인구는 자꾸 창성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낳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의 태어난 아이가 모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세 번의 큰 민족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430년에 중노동을 하면서 신음하고 고통당했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비극을 맞아야 됩니까? 생각해 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This land,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할 땅은 바로 This land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 와서 살고 있는 거 아니까 저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과는 전혀 다른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배워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것이요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 IQ는 조금 부족하고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는 좀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가 세상에 필요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아내, 여러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가정 식구입니다. 존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게 한 교회 귀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세우셨고 우리 교회 성도들로 세우셨어요. 다 사랑스럽고 복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잘 지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무서운 위기가 또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방 신들에게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천지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를 들고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게 70년 기한이 차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들 우상 섬겼다는 성경의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섬김의 대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좋다는 이 만몬, 돈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편리함을 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 생명을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경배하고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마땅히 우리 인생이 행해야 할 본분이요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고통입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합니다. 그때로부터서 1948년 5월 14일 유니온 잭 팔레스타인을 그때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국기가 하강하고 다윗의 배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국기가 개양되기까지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데마다 추방당하고 가는 데마다 학살당하고 가는 데마다 평안없게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나치하에서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비극을 그들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비극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으나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이겁니다. 저는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힘들고 살기가 어렵고 괴롭고 참 고단한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머리 흔들거나 그분을 외면하지 맙시다. 세상의 무서운 죄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메시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죄가 1900년 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그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언젠가 예수님이 재강림 직전에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을 배반한 죄가 이렇게 무섭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동예루살렘에 가면 그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박물관 지하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을 어린아이들 이름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듣거나 안 듣거나 밤이나 낮이나 하여튼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이름이에요. 죄 없이 학살당한 150만 명의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비극적인 참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 생활에 힘든 때가 있을 거고 세상 삶에 지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늘 쳐다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바랄지언정 내 예수 모른다 머리 흔들지 마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영접하여 주님 없이는 내가 못삽니다. 주님 때문에 내 여기 있습니다. 항상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모진 고난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당했던 비극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헤아리고 아는 분들이 여기에는 많지 않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됩니다. 일주일 뒤인 29일에 공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국치일, 나라가 부끄러운 날, 혹은 경술국치,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합방 조약은 총리 대신 이화용과 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찌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8개조로 된 이 조약 1조에는 한국 황제 폐하는 일제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게 넘긴다. 이것이 제1조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치욕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1910년이니까 그때부터 20년 사기 정책을 세웁니다. 20년까지는 땅을 뺏자. 그래서 전국토를 측량합니다. 20년부터 30년까지는 곡식을 뺏자. 그래가지고 공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 부모님들이 문전옥답에서 땀 흘려 눈물 흘려 가꾸고 거둔 곡식을 다 빼앗아갖고 수탈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0년대부터 40년대까지는 1930년부터 40년까지는 사람을 뺏자 보국대, 진용대, 군인, 정신대 이렇게 사람들을 뺏어간 숫자가 112만 명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이 112만 명은 10몇 프로가 훨씬 넘습니다. 20%가 훨씬 넘습니다. 저희 가정 10식구도 안 됐습니다만은 그때에 저희 아버지는 보국대로 두 형님은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한 것을 어린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될 때에 정신대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은 일선에 나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위안부입니다. 소위 위안부예요. 그들이 8만 명이었습니다. 종전 당시에. 그 8만 명 중에 6만 5천 명이 한국 여자들이었습니다. 시집 안 가고 얼굴 반반한 백 없고 돈 없는 우리 누나들은 그때에 6만 5천 명이나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전선에 배치된 군인들의 농락의 대상이 됐고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다 만신창이가 돼서 부끄러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하직한 자들이 많고 지금 얼마 살아있을 뿐입니다. 동남아로 시베리아로 끌려간 그들은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눈물 짓고 날아가는 새를 부러워하면서 한숨 쉬었던 우리 누나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당시의 죄를 그들은 다 회개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까우신 이웃이지만은 먼 원수 같은 나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40년부터 50년대까지는 나라를 뺏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일본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본 말 못한다고 학교에서 매를 맞았어요. 어린 것의 가슴에 그 상처는 7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역사를 변조했습니다. 그들은 창씨 개명을 강요했습니다. 일본 이름 아니면 못 살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1945년 해방 당시 한국 이름을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지상이 없었습니다. 창씨 개명을 안 한 사람은 무적자가 됩니다. 무적자가 되면 살 길이 없어요. 학교에를 갈 수 있습니까? 입학이 불가능하거든요. 학교에를 갈 수 있습니까? 직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배급을 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죽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부지하려고 하면 모두가 창씨 개명을 다 했습니다. 저도 이 불행하게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용하는 이름이지만은 다른 하나는 일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고 그래서 배급 다 먹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전라남도 곡성에 사는 어떤 유씨라고 하는 사람은 창씨 개명을 해놓고는 너무나 서러워서 당시 데라우치 총독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 후환이 두려워서 자살했습니다. 고창에 사는 소아무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못 배운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한스러운데 자식들에게까지 공부 못 시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창씨 개명을 해서 아이들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는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는 다 지금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들의 만행과 우리가 당했던 그 무시무시한 고초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그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430년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 같은 분은 한일 합방 당시에 대한일보 주필이었습니다. 그는 창씨 개명을 거역했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어서 중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오산학교에 들렸는데 마침 춘원 이광수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오산학교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하게 되면 물을 떠서 이렇게 하면 물이 떨어지고 옷은 괜찮잖아요. 이 단지 신채호 선생 세수하는 모습이 물 떠가지고 세수를 이렇게 하니까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앞이 졌습니다. 이 사람아, 춘원 이광수가 말합니다. 자네 세수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겠네. 뒤돌아보면서 무슨 얘기를 한 줄 압니까? 나는 저 일본 놈들이 망하기 전에는 세수할 때도 내가 허리 굽히지 않아.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그가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갱에게 붙잡혀가지고 9년 형기를 받습니다. 8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기 1년을 남기고 옥중에서 옥살을 합니다. 그의 시신이 고향 땅에 왔을 때 무적자니까 호적이 없다고 매장 허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심은 개돼지가 죽어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는데 황차 이미 이 참 독립운동의 죄 때문에 창씨개명을 거역하고 살았다고 하는 죄 때문에 사람이 묻히지를 못했어요. 배짱 센 조선 면장이 내가 책임진다. 야산에 묻어라. 그래서 묻혔다는 기사를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습니다. 잘 잊어버린 나는 나지만은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아니하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역사. 셰익스피어는 읽지 못하고 꽤테는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수천 년 동안 매맞고 조롱받고 속임당한 이 문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속국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인권도, 그때는 자유도, 그때는 생존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미국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조국인 우리 대한민국도 뇌리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죽어 지내면서 핍박받으면서 죽어 지내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다는 것은 바로 망할 징조 중에 첫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430년 동안 죽어 지내게 됩니다. 바로의 이 반이스라엘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성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바로가 깨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의 생산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흥망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잘되고 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가 좋다고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의 박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우리 땅 그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 재앙을 퍼부어 바로의 길을 꺾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아닙니까?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에? 그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왔을 때 후회한 바로가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로 가도 그들은 죽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공기에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게 했을 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출했습니다. 사람의 미성으로는 이해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은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이 세상에 보일 날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것이 지구의 마지막 재앙일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겨울이 와도 여름이 와도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갖다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전쟁이 나는 것도 아기는 모릅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 그곳이 침대, 그곳이 화장실, 그곳이 식당, 그곳이 놀이터, 그곳이 학교예요. 거기서 웃음을 배우고 거기서 엄마와 눈맞춤을 이제 하게 되고 거기서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이옵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일이 힘들고 바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천지와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압박과 그 핍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집어봤을 거예요. 뒤에 추격해오던 애굽 사람들과 마병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상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광야를 항해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는 압박도 끝났다. 서름도 끝났다.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행진해 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마는 그러나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일 길을 행하게 되는 동안 그들이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헤매도 물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 물이 있다 소리쳐서 가보니까 그 물은 써서 못 먹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 있는 물 다 떨어지고 그들은 기진맥진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고체 같지만은 사람의 구성하는 것은 수분이 7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해도 살 수 있지만은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죽음 직전에 지금 있는 겁니다. 3일 전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만세, 모세 만세를 불렀던 그들 입에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조석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침 다르고 낮 다르고 저녁 다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좋을 때는 웃지만은 싫을 때는 성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감사함도 3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들은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고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뒀으면 그곳에서 우리가 잘 먹거나 죽지, 이곳에 와서 목말라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모세여 모세여 하면서 그들은 데모하기 시작을 했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어느 바보가 못 살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못 살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이제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자유, 그들의 노래, 그들의 찬송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이제 원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의 대장미도 원망으로 지금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찬송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2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인데 보십시오. 그 찬송이 사흘을 못 갔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으면 어느 바보가 못 살겠어요? 장애물 없으면 어느 바보가 못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풍랑이 많습니다. 풍랑 없는 바다 없고 바람 없는 대지가 없습니다. 십리길에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밝은 아침이 있고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사는 인생길에 어려움이 어찌 없으며 힘드는 가파른 길이 어떻게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사 중에 제일 참 기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행복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결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사 중에 대사가 결혼이요, 길사 중에 길사가 결혼이요, 경사 중에 경사가 결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여기서 하나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가장 행복한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여자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에? 마리아? 곁에도 못 갔어요. 하와야, 하와. 와, 하와야. 시어머니가 없어서. 결혼 생활해도요, 참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국 말에 결혼의 바다 밑에는 암초가 많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섹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행복할 때도 있지, 천국 같을 때도 있지만 지옥 같을 때도 있다. 그래요. 이 아이들은 잘 모를 게, 여기 경험해 보신 여러분들,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었죠? 고통스러운 때 있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참 그 50대 부부를 한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방 가서 얘기를 나눈 가운데 혹시 내외간에 다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국께도 그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다툰 집에 가서는 그런 질문 못하죠. 그랬더니 자기들은 다툰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을 확실히 믿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삶 자체가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내외간에 혹시 남편이 톤이 좀 높이 올라가거든 그때 아내도 함께 소리쳐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소리칠 때는 한 1분 동안만 참고 있으세요. 그리고 아내가 소리칠 때 남편이 한 1분 동안만 참고 있으면 그 가정에는 싸울래도 싸울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벌써 그 마음에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생각하는 세상은 희극이지만은 느끼는 세상은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할 때 정말 삼남사녀 나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하나는 의사 삼고 하나는 변호사 삼고 하나는 돈 잘 버는 사업가 삼고 이것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는 변호사는 고사하고 잡도 제대로 못 가져가지고 이제 애탈 때가 있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비극이 3일 전에는 찬송했던 사람들이에요.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3일 후에 원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탄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민족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 사막에서 쓰러져 죽느냐 사느냐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는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발광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위기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한 사람 모세 수도관을 오아시스를 찾으러 다녔습니까? 물을 찾으러 다녔습니까? 왜 나한테 원망하느냐고 그들하고 무슨 뭐 변론을 했습니까? 모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리는 인생이 아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있으시다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 따라합시다. 모세가 한 크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안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애원하고 탄원하는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는 대모하는 군중들을 보지 아니했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지 아니했습니다. 적어도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무엇 하겠습니까? 멘토를 찾아가겠습니까? 무엇 하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거리를 헤매겠습니까? 바보짓입니다. 아무것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구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신 그 주님만이 나의 위기,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 모르신 거 없어요. 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아니한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고 무릎 꿇어야 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손을 가진 것이 항상 그렇습니까? 어느 날 나는 두 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두 눈 가진 것이 여러분 항상 이렇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느 날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축구하다가 14살 때 축구하다가 눈 그 저 뭐냐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소경이 됐잖아요. 그 소경이 에? 장애위원회 에, 연방정부 장애위원회 차관보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안 못 보는 그로 하여금 두 눈 뜬 우리보다도 더 인도해 줬어요. 그의 간절함은 육신의 눈은 소경이었지만은 영의 눈으로 그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거든요. 두 눈 뜨고도 하나님 보지 못한다고 하면 소경보다도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규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단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비집이 이제 집 앞에 세 개가 날아다니지. 그런데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 한 6마리, 7마리, 5마리 그렇게 낳습니다. 어미가 물고 오면 입을 쫙 벌리는데 이 노란 입, 에? 노란 입을 막 쫙 벌려요. 그런데 7마리 다 한꺼번에 벌려요. 어미는 혼자 왔어. 어느 것에다가 먹이겠느냐 이거예요. 에?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번 새끼, 2번 새끼 번호를 정해놓고 갖다 먹인 게 아니라 제일 크게 벌리고 제일 나가지 크게 쓰는 새끼에게 갖다 먹인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도 그렇거든 항차 하나님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 해결할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울부짖는 모세의 그 기도를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내 인생사 맡긴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개인사에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것이 25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한 나무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십자가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모세야 예 저기 나무 있지 예 있습니다. 그 나무 가지 꺾어라. 꺾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던져라. 써서 못 먹는 물에 던져라. 그러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그 내용은 없어도 여기 예,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 이 말을 우리가 보면 모세가 그 생각난 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대로 한 거예요. 뭐냐? 모세나무 있지? 예, 있습니다. 그 나무 꺾어라. 꺾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써서 못 먹는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던진 거예요. 그러니 물이 달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큰 십자가, 적은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어떤 때는 생명까지 내놓아야 할 때가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면 우리 문제 해결될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니까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그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세요. 십자가를 짊어지세요. 짊어지시면 주님이 가볍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 고통이 계속되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지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은혜 입혀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시하시니 세 번역에는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르라 그 뜻이에요.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이 세상에 참 많은 줄 믿습니다. 나무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이거예요. 십자가만 지고 순종하면 우리는 큰 무거운 십자가 가볍게 되고 해결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물에 꺾어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고 그랬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2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27절입니다. 시작. 여기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은 본래 종려나무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오아시스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정말 뜻깊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당시에 마라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한 7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km예요, 10km. 예? 여러분들 거의 다가 10km 이상을 차를 타고 아마 교회에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100마일을 타고 왔으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7마일 밖에 있는 엘림이 금방 생겼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까?